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 통일.
미국 텔레비전 대담쇼의 전설이 된 여성 진행자 바바라 월터스. 그녀는 인터뷰를 예술로 그려내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등 40년 넘게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영화배우 등 유명인사들은 그녀와 인터뷰하기를 원했죠.
인터뷰할 때마다 그녀는 상대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바바라 월터스의 질문은 단답형으로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진지하게 답해야 했죠.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요. 누군가의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바바라 월터스처럼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청춘통일 첫 곡으로 매드클라운 스텔라장의 노 퀘스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부산여자 박성혜 에디입니다.
인터뷰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바바라 월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에디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매력적인 사람?
네. 예쁘지 않다는 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 매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매력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테디는 예쁜 게 매력이 아닌 뭐 다른 네. 점들로 이제 그렇죠. 매력 덩어리가 됐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인가 봐요.
테디는요?
저는 진짜 그냥 사람들한테 편안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기억이 남고 싶은데.
네. 지금 저희가 답한 걸 들어보니까 저희는 이미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네.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결국에는. 편안한 사람인 것 같아요, 테디는. 그리고 저도 충분히 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자뻑이라고 하죠?
네, 오늘 자뻑의 날인가 봐요.
네. 네, 스스로 만족하면서 네 시작해보죠. 네. 근데 이 바바라 월터스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인데 알고 계셨어요?
그때 에디가 잠깐 그 네. 바바라 월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미국의 유명 여성 진행자인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진행자도 바바라 월터스처럼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네, 네. 맞아요. 테디가 아까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 바바라 월터스가 이 세계 언론계의 최정상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이 마법의 질문 다섯 가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섯 가지만 있으면 저도 최정상에 설 수 있는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네, 그게 뭔가요?
네, 당신이 처음으로 가진 직업은? 그리고 입원했다면 누가 간호해줬으면 좋을지, 또 사랑을 느꼈던 첫 사람은, 또 지난해 당신을 가장 기쁘게 했던 일은입니다.
예. 네. 이게 확실히 네.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네요.
그렇죠.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제가 이제 취업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받았던 그런 질문들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네 가지 질문 얘기했고. 네. 마지막 질문은 그럼 뭔가요?
맞춰보세요.
마지막 질문?
네.
글쎄요, 뭐.
힌트를 드릴게요.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가장 필요한 거?
네.
제가 가장 필요한 건 초능력인데. 내가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가?
그렇군요.
어때요?
네. 땡, 틀렸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제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언제 울어보셨나요, 테디는?
저는 항상 우는데요.
항상요?
아, 농담이고요.
울보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네. 마지막으로 언제 울어봤나요? 라는 질문이 참, 네. 진지하게 답할 네. 수밖에 없고, 깊이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언제 울어봤냐면, 저는 제가 사실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마라탕을 먹었었어요.
이 진지한 파트에서 지금 이렇게 또 마라탕으로 네,
마라탕
지나시나요?
먹고 진짜 엄청 울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는 뭐 슬픈 영화 보고 이럴 때 많이 우는 네.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슬픈 영화 보면서 좀 많이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대리 슬픔을 느끼죠.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은 이 바바라 월터스의 질문들을 받으면 또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한데요. 자, 에디가 그러면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 한 주간 인기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 네 개의 직업을 가진 무산 출신 또순이 김연서 씨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세상. 네, 유튜브를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죠?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목할 만한 소식과 영상들로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나오지 않다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다시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정말 저는 외출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하게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나오네.
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계절 독감처럼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의 방역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것들이 멈춘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해낸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축구장과 야구장인데요.
네.
지난 5일에는 프로야구가 또 12일에는 프로축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동안 개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네.
팬들은 오랜 시간 애태우면서 기다렸는데요. 그 기다림에 드디어 응답을 한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 한국의 프로축구, 이 K리그를 정말 열심히 응원하는 입장에서
네.
개막 소식이 정말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응원한 팀은 졌습니다. 근데 보통 3월 1일에 개막을 해왔는데 지금이 5월이니까 두 달이나 개막이 미뤄진 거죠?
맞아요.
네, 진짜 선수들이 이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 보니까 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테디처럼 기뻐하는 팬분들 실제로도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5일 개막전을 펼친 프로야구는 216만 명이 시청했다고 하고요.
네.
12일에 진행됐던 프로축구의 개막전은 340만 명이 접속했다고 하네요.
야, 진짜 많이 봤네요.
정말 네. 엄청난 숫자네요. 근데 이게 그동안 개막이 미뤄졌던 되는 이유가 그 있었잖아요. 이 뭐 야구나 축구는 이 선수들끼리 밀접 접촉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미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경기장에 많은 관객들이 응원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네.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하죠.
네. 네.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개막전은 어떻게 치러진 건가요?
일단 두 개막전은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랜선 콘서트를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이것과 비슷하게 랜선 생중계가 아주 잘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팬들은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컴퓨터로 각자의 공간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선수와 관계자들 모두 아주 철저한 방역을 거치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한국 프로야구 개막과 관련한 영상 잠깐 듣고 오시죠.
1년 전에 11만 명이 경기장을 찾아 개막전 최다 관중 새 기록을 썼던 프로야구. 끝을 몰랐던 행렬이 사라진 매표소 풍경. 유난히 크게 보이는 텅 빈 관중석과 마스크를 낀 선수단이 코로나19 속 2020 시즌 야구 시작을 알렸습니다. 타이완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막된 프로야구 리그에 대한 관심은 경기장을 찾은 외신 취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KBO와 리그 중계 계약을 한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KBO 리그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로 스포츠의 목마른 미국 팬들에게 팀별, 선수별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용돈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매해 기부한 어린이의 의미 있는 식으로 펼쳐진 공식 개막전에선 한화 서폴드가 완봉승을 따내며 팀의 11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네, KBS 뉴스에서 보도된 개막전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작년 개막전에는 11만 4천 명 관중이 경기를 찾으면서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1년 뒤에는 관객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썰렁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진짜 이 최다 관중 기록을 딱 찍고
찍자마자
네, 바로 이제 한 명도 없는 이야,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1년 만에 상황이 참 많이 달라졌네요.
네.
아, 경기 시작 전에 또 유명인이나 이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공을 던지는 행사를 시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 용돈을 모아서 마스크와 손소재질을 기부한 이 어린이가 시구자로 등장한 모습도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감동이네요. 네.
근데
네.
이번 프로야구 개막에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듣고 오신 보도 내용 중에는 일본의 니폰 TV 특파원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경기장 입장할 때 발열 체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반드시 쓰게 하는 점이 한국이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 일본이 야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 개막을 못한 상황이라서 이번 한국의 개막전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부러워했다고 하네요.
네, 이 일본에 더해서 야구하면 미국이 있잖아요. 정말 야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인데 이 영상에서도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이 한국 프로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했다고 전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네,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네.
미국에서도 야구 경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 팬들은 야구 자체에 아주 목말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막한 우리 한국의 야구를 국경을 초월해서 중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네.
이 채널이 팀 NC와 삼성의 경기를 생중계할 때는 미국의 시청자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양쪽 리그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네.
또 한때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리그의 선수를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아.
미국인들이 알만한 한국의 유명 선수들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자세한 설명이 확실히 미국 팬들에게 도움이 됐겠네요.
좀 편안하게 보기에.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야구가 중계되면서 이른바 이 빠던 문화에 좀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에디, 이 빠던이 뭔지 알아요?
빠던?
빠던. 지난번에 한번 내가 물어봤는데 빠던.
빠던.
빠르게 던지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빠르게 던지고 뛰어!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빠더니, 이 빠따, 빠따. 그러니까 이
빠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비속어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빠따가 방망이잖아요.
네.
이 빠던, 빠따 던지기. 외국 이 프로야구에서는 이 빠던을 하게 되면 되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래요.
아, 그래요? 네.
투수를 무시하고 그 팀에 대한 예, 무시를 하는 행위라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나라 이 한국 프로야구는 되게 빠더니 그냥 타자들이 치고 나서 그냥 이 방망이 던지는 게
네.
너무나도 일상적인 모습인데 이 외국에서는 그걸 볼 때 너무 시원하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리그에서는 뭐 하질 못하니까.
예. 그런 뭔가 통쾌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제각기 개성이 담겨 있거든요. 이 빠따 던지기도 선수들마다. 그게 되게 해외 야구에서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근데 진짜 네, 확실히 이런 것들이 좀 본의 아니게 한국 야구의 문화를 알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그럼 또 K 야구가 등장하는 건가요?
뜻밖의 네. 이런 효과가 있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즐기는 분위기는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 풀 냄새라든지 운동장의 풀 냄새.
잔디 냄새.
잔디 냄새. 한국야구위원회는 되도록 빨리 방역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중을 받아들이고 또 온 국민에게 힐링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야구장, 축구장 나들이 갈 수 있겠죠?
네. 가야죠.
가야죠.
예.
그럴 네. 겁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죠?
네. 네, 다음으로 준비한 영상은 누구보다 유쾌한 한 이모의 영상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둘째 이모 김다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모요?
네.
그 어느 가족의 이모인가요?
아니, 어느 가족의 이모라고요? 그 김신영 씨 있잖아요. 개그우먼 김신영 씨의
네네네.
네.
이모라고 이모예요?
네. 그 김신영 씨 아닙니다. 김다비입니다.
네,
아 그래요.
김다비
네.
김신영 씨 아니에요.
아, 예. 네.
캐릭터 잘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존중해 드릴게요.
네. 둘째 이모 김다비 씨는 지난 5월 1일 근로자 날에 데뷔한 트로트 가수예요.
데뷔 날 다시 특별하네요.
네. 네, 노래 제목은 주라 주라. 소속사 대표에게 하고 싶은 쓴소리들을 담은 노래로 요즘 인기가 대단합니다.
주라 주라.
네, 그러니까 주라.
야, 뭐 돈 줘, 뭐 줘 이럴 때
뭐
그
주라.
주라 주라.
마늘 다짜에 비 빗자를 써서 비 많이 오는 날 태어났다는 김다비 씨의 KBS 아침마당 출연 영상 보고 오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속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는 빠른 4호 둘째 이모 김다비 마늘 땅에 비 비자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태어난 사연 있는 둘째 이모.
도대체 둘째 이모 김다비 씨가
김신영 씨와는 어떤 관계냐?
네, 은근히 닮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가족 관계는 확실한 겁니까?
일단은 뭐 가족 관계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신영이 참 진짜 천재라. 이름만 하기 좀 그렇지. 자기 입으로 못하니까 내 입으로 하는 건데요. 야, 우리 신영이 참 천재라. 우리 신영이가 작사를 해줘가지고, 야, 딱 이 내 묵은 하늘 다 그냥 노래로 풀어줬어요, 정말. 그래서 신영이는 신영이고 나는 둘째 이모 김다비.
근데 제가 김다비 씨 팬이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그동안 아침마당과 전국노래자랑에 나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예.
라고 천명을 해오셨어요. 11일 동안.
11일 동안 네. 구구장창 아침마당 전국노래자랑 그리고 노래가 좋아. 나 이거 세 개면 끝이다. 트롯 가수들의 큰 무대는 난 다섰다.
아. 직접 나와서 보니까 된다. 어때요?
예?
오늘
너무 좋고 세상에 이 아침마다 이 네 글자가 내 가슴에 팍 박히는데 야, 따 둘째 이모 김다비 성공했다 성공했다. 아유. 내 조카 김신영아 너는 성공 못했다. 왜냐 아침마다 못 나왔잖아. 나만 나왔지.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을 올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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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아, 정말, 네.
노래 좋아요.
네. 네.
주라, 주라, 주라. 네. 돈 많이 주라.
네. 와, 진짜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분이 출연한 아침마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방송되고 있죠. 이웃들의 다양하고 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수요일에는 도전 꿈의 무대라는 주제로 평생 가수를 꿈꿔왔지만 현실의 장벽으로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무명 가수분들이 나와서 노래 실력을 뽐내는 코너입니다.
네.
거기에 바로 이 둘째 이모 김다비 씨가 출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가 이제 빠른 45년생. 그러니까 77살에 데뷔를 하셨다는 건데.
네.
엄마야.
근데 생각보다 가창력이 참 좋으십니다.
좋아요. 네.
근데 이 김다비 씨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예요. 이분한테 좀 말 못할 비밀이 있죠?
네.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은 정말 신인 트로트 가수 김다비 씨라고 충분히 생각하실만 해요.
네.
사실 이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그우먼 김신영 씨의 두 번째 캐릭터 부캐라고도 하죠. 새로운 활동 캐릭터인데요. 본체는 김신영 씨인데 45년생 김다비 씨가 돼서 트로트를 부르고 또 친근한 이모처럼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걸 떠올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전 처음에 이 개그우먼 김신영 씨 그리고 이 트로트 가수 김다비 씨 사이에서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맞아요.
가수 들은 목소리이긴 한데 또 뭔가 어르신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 어르신들이 뭔가 충분히 새로운 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비 이모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세요.
아.
심지어는 본인도 예능 네. 프로그램에 나와서 원래 김신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다비 이모로 연기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런데 왠지 정감가는 이 말투와 몸짓 또 새빨간 골프복을 입은 모습이 딱 네. 우리들 둘째 이모님 같아요.
아.
김다비 씨의 영상들에는 어쩜 저렇게 둘째 이모 설정을 완벽하게 했냐.
네.
이모가 없는데도 느껴지는 이 친근감 뭐지? 하는 댓글들이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도 영상을 봤는데
네.
원래 알던 김신영 씨랑은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사실 처음부터 설정이라는 걸 알고 둘째 이모 김다비 씨를 보더라도
네.
진짜로 정말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재석, 유산슬 씨도 그렇고 이렇게 두 번째 캐릭터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원래 모습으로는 보여주기 힘든 면들을 선보이려는 이유가 큰 것 같아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지입으로 말 못하니까 내가 김신영 천재라고 한다.
아.
이런 말이 네. 나왔었잖아요.
대리만족할 수 있는.
네. 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원래 하고 싶었던 말도 하기도 하고요. 둘째 이모 김다비 씨는 남들 다 쉬는 근로자의 날, 이 노동절에 데뷔를 한 만큼 직장 상사에게 회식 올 생각은 말아주라. 가족이라 하지 마라. 내 가족은 집에 집에 있어요. 이런 가사를 써서 야, 노래로 통쾌하네. 부른 거예요. 네. 네. 직장인들이 상사하게 하고 싶었던 말을 유쾌하고 통쾌한 가사로 풀어내서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신선하고 참 발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대중에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그냥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켜버린 김신영 씨. 야, 정말 완벽한 소화력이 참 대단하고 이 앞으로 다비 이모의 그 행보를 기대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왠지 네. 지나가다 저런 이모 마주친 적 있는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네.
훌륭한 소화력이 김신영 씨 자체의 매력을 재평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유산슬 씨처럼 좋은 곡들 계속 발표해줬으면 합니다.
네. 유산슬과 그리고 이 김다비 씨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콜라보.
함께 이렇게 예, 노래를 네. 불러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영상은 어떤 거죠?
네.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진짜 원래 가수 아이돌 그룹 엠블랙의 미르 씨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하죠. 네. 두 분은 혹시 이 엠블랙과 미르 씨 알고 계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에린 잘 모르는군요. 저는 이제 학창시절 때 이 엠블랙이라는 이 아이돌 가수를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엠블랙 제가 중학생 때 인기 정말 많았거든요.
정은 씨가 중학생 때?
네.
네. 그랬군요.
제 세대는 이분들 노래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 그룹에서 랩을 맡았던 멤버 미르 씨가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채널 미르방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한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수 활동을 하면서 번 수입도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가수들이 해체하는 이유 또 아이돌의 연애처럼 누구도 한 번도 제대로 밝힌 적 없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네. 소개만 들어도 보게 되죠.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가수가 아닌 그 뒤에 솔직한 모습이라든지 또 아이돌 가수의 연애 그리고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도 또 어디서든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
맞아요.
이 미르 씨가 유튜브를 근데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될 만한 영상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연예인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입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지금의 내 모습보다 방송에서의 내 모습을 기억하겠지 좋아하겠지 이렇다 보니까 제가 제 성격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황장애가 왔냐면 밖에를 못 나갔었어요. 2년 동안. 2년 정도를 집에 이렇게 박혀있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점점 너무 고독하고 저 스스로를 계속 몰아세우기 시작하면서 되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 야 연예인들 돈도 많이 벌고 되게 화려한 직업이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잖아. 근데 그거랑은 약간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고 안 오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정말 심하게 앓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야 우울증 그럴 수도 있고 야 별거 아니야 라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야기보다는 겪어본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극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미르 씨는 가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공허감, 또 텔레비전에서의 모습과 실제 내 모습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2, 3년 정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느꼈던 감정들도 솔직하게 담아낸 영상이었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예인이라고 하면 진짜 늘 반짝반짝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미르 씨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일반인이랑 크게 다를 바 없이
네.
예, 연예인들이 고민이 있고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상처도 많이 받고 있었네요.
네.
예.
특히 미르 씨는 연예인 중에서도 10대, 20대 우상인 아이돌 가수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 이런 속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 본인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소통망이나 영상의 댓글로 언제라도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팬들로부터 힘을 얻고 그걸 다시 돌려주는 데 유튜브가 중요한 소통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풋풋한 그 막내 멤버 조언으로서의 그 모습에서 뭔가 네.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이런 채널 미르방의 구독자는 얼마나 되나요?
얼마 전에 구독자 30만 명을 넘었어요. 네. 그때 남긴 글에서도 어두운 상황에 시작하여 여러분들 덕분에 가족 모두 행복해하고 하루가 지날수록 감사한 마음이 커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분 누나분이 배우예요. 고은아 씨인데 네. 이분과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평균 100만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거든요. 이 남매가 유튜브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나중에는 텔레비전에서도 각자의 본업인 가수와 배우로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과 둘째 이모 김다비, 채널 미르방의 영상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재밌는 영상들 가지고 올게요.
네, 네. 정은 씨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들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둘째 이모 김다비가 부릅니다. 주라주라.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에디. 네. 이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죠. 이 마이클 조던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이 무슨 뜻일까요?
뭐 위기가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방법을 생각해보고 극복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면서 진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네.
뭐 어떨 때는 뭐 그 산을 그냥 피해갈 수도 있지만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전의 천리길을 통해서 산을 넘을 수 있다는 이런 용기와 지혜를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테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도전의 천리길을 통해서 저희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워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실 새로운 도전자 한번 맞이해볼까요?
네. 최근 남한에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좀 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도전자는요. 직업이 무려 4개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연서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연서입니다.
네, 연서 씨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이 국민통일방송, 제가 일하는 이 방송국에서만 일하는 것도 참 벅찬데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직업이 4개나 할 수 있는지 전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테디가 또 호기심이 왕성해져서 흥분을 했네요. 네, 침착하시고요. 네. 우선 연서 씨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나서 2007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네. 지금 현재는 통일교육 강사로 또 공연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직업이 네 개라고 하셨는데 두 개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일단은 제가 사회복지학을 또 공부하고 있어서 현재 또 대학교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시군요.
예.
나머지 하나는 또 뭘까요?
아, 네. 네. 아, 이렇게는 가정주부이기도 합니다. 그게 또 직업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다 네. 업이죠. 네.
아,
네.
예. 그래서 네 개세요.
네. 근데 이 목소리가 좀 고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옆에서 항상 에디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새로운 도전자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연서 씨가 지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시고 또 통일안보교육 강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가 또 예술단원으로 공연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주부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야 진짜 공부하랴 일하랴 그리고 이 가사 일하랴
정말 키우랴
애 키우랴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예, 정말 많이 바빠요. 사실 진짜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 벅찬데
네.
또 솔직히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코로나 또 19 때문에 요즘에 또 좀 쉬게 돼서 좀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진짜 강의와 공연과 또 한쪽으로 또 대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가 또 어려서 아이도 봐야 되고 정말 진짜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막 진짜 그 축농증인가요? 비염 같은 것도 걸려서 지금 막 그게 만성으로 넘어가서 지금 좀 힘들 정도로 병도 하나 키워놨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인지 모르겠지만 요 몇 달간 쉬면서 병원도 다니고 작년에 힘들었던 거를 좀 푹 쉬다 보니까 아 살만 좀 쪘네요.
확 환자가 되셨군요.
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코로나19가 이 연서 씨 쉬라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계신가 봐요.
뜻밖의 코로나예요.
그러네요. 진짜 저한테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연서 씨를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말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참 긍정적이에요, 테디.
그렇죠.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연서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고향이 함경북도 무산이라고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에디도 고향이 무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분 소개를 듣고 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항상 소개할 때 똑소리 나는 무산 여자 박성애 에디입니다 이러고 인사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연서 씨를 모셔서 너무 반가워요.
예, 무산 여성분들은 다 똑소리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가.
부끄럽네요.
네. 두 분이 한국에 온 시기가 그럼 언제였죠? 에디가 그때 언제라 그랬죠?
저는 2008년.
2008년? 네.
네, 네 저는 1년 네. 앞선 2007년에 왔습니다.
예. 네, 그래도 두 분이 한국에 온 시기가 그래도 제법 비슷해요.
그러네요. 네,
좀, 그러면 연서 씨는 20대 때 한국에 오신 건가요?
그렇죠.
20대 때?
네네.
몇 살이셨나요?
그 당시 25이었어요.
아. 네. 네. 되게 좋을 때 오셨네요.
한참 네. 아름다울 때 오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남한에 오시기 전에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 기억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북한에서 예술전전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예술전전대 하게 되면 대부분은 북한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에서 예술전전대 활동을 대부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학생 때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물론 북한의 이제 그 학교의 어떤 제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남한처럼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등중학교에서 6년제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 6년 동안을 다 이제 음악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술선전 활동을 하신 거군요.
네, 했는데 그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예술선전대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팔에다 이렇게
관간첩
선전대 활동 이렇게 다 완장 끼고 그 무산의 곳곳의 학교와 시장 그리고 각 학교 그리고 공장 기업소 이렇게
학생 규찰 때 뭐 이런 것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선전대 활동을 본격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술 공연 활동을 하면서 플러스 이제 남한의 그 예전에 있었던 제도죠. 그 학생 선도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얘기 들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목소리가 힘이 있다. 네,
맞아요.
너무 이렇게 뭔가 그 파워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다 예술 선전대 활동을 또 목소리 힘껏 높여가면서 하셔서 그렇군요.
이 선전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북한에서 선전대는요, 이 뭐 직장인들이나 학생 혹은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고치시키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를 해주면서 현장에서 뭔가 더 힘내서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 고치시키는 그런 활동을
역할이
하는 거죠.
선전대군요.
네. 네.
저도 좀 북한 영상들을 봤을 때 그 공사장이 그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사람들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이제 선전대군요.
네,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 선전대가 이게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안 해봐가지고 연서 씨 어떻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좀 배우고 싶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좀 음악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고 음악성이 좀 뛰어난 친구들 선발해서 또 이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발직이군요.
그렇죠. 네.
그럼 선전대에서 뭘 담당하셨나요?
기본적으로는 노래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연과 선전대 활동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공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정말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즐거운 우리가 네. 그냥 그 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게 되면 선전대는 화술이 많이 들어가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경우 그렇죠. 선전문 같은 거
예, 있고. 공연은 네. 뭐 노래나 악기로 위주로 춤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선전대는 화술. 네. 예,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화술도 했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런 역할이 있어요. 아빠 역할도 해야 아, 되고.
단막극 같은 거?
맞아요. 단막극. 네. 그다음에 약간 학생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잠깐 뭐
엄마 역할도 네, 하고.
도광 그 우리 한참 탈북하는 사람들이 아, 많다 보니까 도광하는 네. 역할도 해야 되고 막
비법 월경하는 네. 사람들 역할.
한때 네. 그때 한참 많을 때여서 어. 그런 걸 없애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여서 네. 그런 어. 역할 많이
그러면
했었어요.
그때 뭔가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외우고 하셨을 텐데 네. 뭔가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을까요? 하나 있으면 아. 저희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주세요.
대사라기보다는 네. 그때 당시는 이게 네. 선전대 활동에서 쓰는 그 대본이라든가 노래는 보이부에서 저희 보이부 산하였거든요. 그래서 보이부에서 직접 그 대본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아는 노래는 아닌 거죠. 만들어 가지고 아. 오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혁명의 무기, 경각성 무기, 순간도 놓치지 말자,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네. 주민들한테 선전을 하기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 선전대 활동은 즐거운 공연이 아니라 네. 굉장히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그런 예,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방금 목소리 들으셨죠? 네, 노래하시니까 또 그 목소리가 또 변해요.
조선중앙방송에 네. 나온 아나운서분 있잖아요. 오 그런 목소리가 나오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확실히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뭐 연기도 해야 되고 화술도 줘야 되고 네. 또 음악의 소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남한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제 맞는 엔터테이너. 예. 네. 그런 그 역할을 선전대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와, 진짜 끼가 많아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선전대가 네. 좀 이게 하시는 분들이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라던가 또는 네. 그 다른 데는 몰라도 그 무산이란 동네에서는 그 또래에서는 만큼은 네.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시장이라던가 그 무산에 보게 되면 공연을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부산
역전
광산회관 아, 앞에서 공연을 많이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시민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랑 가게 되면 상인들이 많이 알아봐줬었어요.
오, 정말요?
예.
진짜 유명 인사구나.
연예인이었네요.
그건
무산에
아닌데
연예인이셨네.
하도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고 특히 그 당시에 시장에서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네. 시장에 사람들이 인파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늘 저희를 거기서 공연을 하게끔 해요. 그럼 거기서서 맨날 막 노래도 하고 막 화술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많이 기억하니까 시장에 네. 가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네. 이제 엄마 따라 장마당에 나갔다가 시장인데 그 나갔다가 이렇게 그 큰 공터에다가 장마당 상인들 다 모아놓고 뭔가 공연을 하고 선전 활동을 하는 거를 보셨어요? 가끔씩 목격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런 거 했었어요. 네. 특히 이런 말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가 있었을 때 그 당시 공연할 때 그러니까 공연이 아니죠. 그 선전대 활동을 할 때 한참 그 당시에 약간 공개 총살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요. 제가 2000년인가 2000년 한 2001년인가 그 사이에 네. 제가 총살을 목격을 했었어요.
그 당시 공개 총살이 물론 아닐 총살이 없을 때도 했지만 총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선전 활동을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바쁜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런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각성의 어떤 선전대 활동이 끝나면 그다음에 그 공개 총살에 대한 예, 네. 땅땅하고 이제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또 못 보게 하더라고요. 아니, 학생이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도 당연히 그 당시에는 세뇌 받았으니까 조선은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앞에서 뭔가 예술 활동을 한다는 거는 너무
네, 너무 이상한 근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돌이켜 근데 생각해봐도 사실 그 어린 아이들 있는 앞에서 그렇게 총살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으로 보면 진짜 그거는 네. 비인권적인 일이죠.
예술 활동을 하고 또 네. 공개 총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발상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저희가 분위기를 좀 바꿔봐서 남한에 오셔가지고 그 선전대 활동을 하시던 그 경험과 특기를 살리셔가지고 예술단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계기로 예술단 활동을 하게 됐나요?
사실 뭐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오자마자 이 분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딱히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딱 와보니까 여기 분들의 어떤 그, 어떤 성악이라던가 이런 창법과 우리 북한에서 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 내가 했던 이 음악이 여기 와서 먹히겠나.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도 예술 분야만큼은 너무 배고픈 직업이다. 예, 그래서 아, 과연 내가 와서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아, 이쪽으로는 아예 저 할 생각을 안 하고 예, 저는 오자마자 그냥 처음부터 그냥 회사를 다녔어요. 아. 일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자연스럽게 예, 강의라는 일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남한에서 예술단 활동은 그럼 언제 하셨어요?
2017년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부터 네. 강의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게 강의라는 것도 그냥 저는 강의만 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아이들한테 가서 이제 아코디언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연주도
북한
해주고.
동료를 함께 부르면서 오, 네. 이런 연주를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야 아코디언 이렇게 연주하면 공연도 네. 해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다 보니 네. 그냥 하고 싶어서 아 해야지라고 하게 된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연서 씨가 네. 이 아코디언 연주를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북한에서 배운 게 아니라 여기 남한 여기 한국에 와서 독학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네.
그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예, 또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음악반을 6년을 다녔는데요. 사실 음악반이라는 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는 집 아이들 음악반 그렇죠. 다니잖아요.
북한에서 음악반이라는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왜냐면 여유가 안 되는 데 가서 이거 배운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무료 교육이라고 하지만 악기 같은 거는 본인이 사가지고 가서 그렇죠.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사실 들어갔는데 사실은 처음에 성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악기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악기가 집에 그냥 통기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북한에서는 기타를 했어요. 베이스 네. 기타라든가 일렉 기타라든가 네. 이런 걸 했어요.
되게 많은 것
좀. 공연할 때는 주로 이제 노래 아니면 네. 기타 연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코디언 하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악기 욕심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악기 사기에는 저희 집 형편이 그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네. 사실 그 음악반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집안 형편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악기를 사고 싶었으나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어깨 너머로 이렇게 그냥 부럽게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보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는 것도 그래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아코디언을 못했던 게 남아있어가지고
한이 됐군요.
예,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가 또 열심히 하면 악기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남한에서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네. 돈 벌어서 제일 처음으로 샀던 게 그 악기예요.
북한에서 한 해 풀었구나.
네, 풀어요. 그래서 네. 사서 제가 집에서 한 3개월을 꾸준히 연습을 했어요.
혼자서요?
네, 집에서. 아니, 물론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뭐 1시간 연습하고 10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한번 좀
만져보고
만져봐도 될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서 집에서 연습해가지고 주곡 같은 거를 네. 이렇게 MR을 이렇게 받아다가 틀어놓고 네. 들으면서 맞춰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공연에 독주로 네. 그냥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진짜 이 들어보니까 일렉 기타 뭐 이런 것도 연주를 하셨고 네. 음악적으로 네. 확실히 그러니까. 탁월한 재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술단 활동하다 보면은 네네. 주로 이제 남한 분들은 어떤 공연에 제일 호응이 높은가요?
아무래도 그 남한 분들은 북한 노래로 봤을 때는 반갑습니다를 제일 좋아하세요.
익숙하니까.
네, 왜냐면 익숙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연 때마다 반갑습니다를 불러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리죠.
조금 질리죠. 그래서 네. 이거 좀 바꾸자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반갑습니다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곡이 그거밖에 네.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고 익숙한 곡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여전히 네, 오프닝 곡으로는 네. 늘 저 반갑습니다를 네. 네. 네, 시작하거든요.
이 아무래도 반갑습니다랑 그리고 또 그 있잖아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 남북한 국민들 통틀어 다 알고 있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높아서 더 호응이 높은 것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회가 되면 아코디언을 한번 직접 연주하시는 걸 듣고 싶은데 이게 또 워낙 무겁다 보니까
아코디언이 많이 못하고,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한 10킬로에서 12킬로 정도. 이 악기를 만약에 내가 여러 곡 치고 연주를 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어깨에서부터 여기 겨드랑이 여기까지는 약간 네. 피가 진 것처럼 빨갛게 이렇게 짜고 네. 무거워서
무거워서
네. 차,
저희가 아코디언 연주는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이 연세 씨가 하는 노래 한 소절은 들을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잠깐 노래를 하시긴 하셨지만 아, 네. 노래 아이고, 정말 잘하실 아이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청취자분들이 연세 씨의 노래를 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지금 비염이 좀 있어서 상태는 네. 안 좋지만 한 곡은 부르겠습니다. 네. 북한과 남한이 다 아는 그냥 네. 고향의 봄을 부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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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친달래 을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와 너무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옷구슬 같은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목소리가 지금 이제 비염이 있어서 살짝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네.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대단하고
저 잠깐 고향에 다녀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정말 눈물이 글썽일 만한 그런 노래였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눈물이 글썽이는데
울지 네. 마요. 옷구슬 네. 글러가는 소리.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공연을 주로 네. 주말에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평일은 다른 일을 하시고 남들이 쉬는 주말까지 일을 하시는 건데
네.
아니 그래도 인간적으로 주말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말까지 일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이제 아이도 있고 아니 솔직히 요즘에 다 맞벌이잖아요.
맞벌이. 네. 부부가 다 일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네.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아, 할 수 있을 때 하자 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경제적인 어느 정도 또 도움도 되고요.
네. 네. 일을 좋아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분명 그 공연하고 이러다 보면 관객들이 그 호응해주는 그런 걸로부터 좀 힘,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떤가요?
굉장히 저 공연을 하고 났을 때 관객들이 막 좋아하시고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이 좋을수록 그 무대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뿌듯하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어떤 보람도 느끼게 되고.
네.
그러면 그 공연이랑 좀 상관없는 네.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러면 요즘에 연서 씨가 평소에 뭐 즐겨 듣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즐겨 부르는 노래가 또 요즘에 있나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노래도 좋더라고요. 강산의 라구요.
아.
조만간 네, 푸른 그쵸, 물에 노래.
굉장히 슬픈 노래.
싸공은. 아, 왜냐면 또 북한 네. 거 약간.
네, 감성이 좀 있군요.
북한과 네. 약간 좀.
노 젓는 뱃사공 네. 익숙하네요. 네.
아. 그래서 기타 치면 이렇게 약간. 노래 부른 걸 좋아해서
그 노래도 이렇게 부르시는군요. 네. 네, 기타 치면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이 전설이끼리 어느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방송 마치면서 그럼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도전철리길 무려 4개의 직업을 갖고 계신 김연서 씨와 함께 했는데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연서 씨와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서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연서 씨 추천곡입니다. 강산의 라구요.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갓세븐의 하드캐리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